지난주 열왕기하 8장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는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넴 여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엘리사를 잘 공교했던 그 여인을 국가적 어떤 재앙, 기근이 심하게 있었을 때 엘리사가 기억났던 여인, 구하고 싶고 돕고 싶었던 여인,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은혜를 갚아주고 싶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피난 내려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없었던 사이에 누가 땅 뺏어갔는데 다시 왕한테 땅 찾은 이야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이 7절에서부터는 이 엘리사, 그 다음에 아람 왕 베낫단,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본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람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즉 엘리사가 그 당시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엘리사의 능력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큰 축복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똑바로 안 믿을 때 조소로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입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표가 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예수쟁이야 그러면 약간 환자 취급했어요. 저 환자야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예수 믿는 표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좋은 얘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 좋은 얘기예요. 요즘엔 우리가 그걸 좋게 여기질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욕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높인 즉 내가 너희가 나를 안 즉 내가 너희를 높인다. 너희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마지막 때 자랑스러워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애랑 손잡고 가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엄마니 그런데 아니요 옆집 아줌마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다니세요? 근데 예 어디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디 다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명시켜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에덴 교회 다녀요. 저 거기서 하나님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표가 났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엘리사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어라고 이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이 아람 왕이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내 이 병이 살 병인지 죽을 병인지 좀 물어봐라. 그래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 낙타에다가 이게 그 낙타가 되게 많았죠. 약대 40에 실으니 이게 어마어마하죠. 40에 선물을 싣고 아무튼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낫단이 지금 엘리사한테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예?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그거 하나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지금 사람을 보내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갖고 내가 살지 죽을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에는 우리 관심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늘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진짜 하나님이 뭐 원하시지 여기엔 관심이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관점 하나로 성경을 보면 정말로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돼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늘 어려워요. 그리고 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엘리야를 통해서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내 병이 살지 죽을 병인지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살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살지 죽을지 그것 좀 알아봐라에 돈을 억수로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엄한 데다 돈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물어봤어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엘리사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이런 무슨 말 같으세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나을 거야. 근데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하사엘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왕이 심부름 보낼 사람 정도가 되면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있다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막 울어요. 이거 감당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저분이 왜 저러실까요? 저분 듣자니 저분이 참 영험하시다는데 영적인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지금 이분이 내 앞에서 하시는 저 모습은 뭘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낫는다 이야기는 병 때문에 지금 이 병 때문에 살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겠죠.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죽어. 그럼 병으로 안 죽고 다르게 죽어. 이 얘기예요. 다르게 죽어. 다르게 죽어. 그래놓고는 하사엘을 쳐다보는 하사엘을 많이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시다 말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당황스럽고. 그랬더니 하사엘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알미라 하면서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분열을 가리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러 와서 네가 앞으로 이럴 거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즉 지금 엘리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거를 보고 지금 우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갑자기 막 통곡하시잖아요. 가시다가 그러니까 왜 우신 거예요? 그 성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어요. 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가 그 그림을 보니까 그 환상을 보니까 그 미래를 보니까 이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국 성경이 참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그런 큰 일을 하리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아람 왕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왕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엘리사가 엘리사 길 가고 이제 그 하사엘이 그 왕한테 갔어요. 베나단한테. 왕이 얼마나 궁금해야 엘리사가 뭐라 그러더냐. 산답니다. 절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죽는다는 얘기라든지 네가 왕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산대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마음 푹 놓고 푹 자는데 이놈이 이불에다 물 적셔가지고 와서 질식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 역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야심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사엘이 무섭죠. 이 보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막 힘들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다음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예후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막 힘들어서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랑 싸워서 이겼는데도 저 이세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쉬게 해주시고 또 어디로 보내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사명이 있어. 이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닌 거야. 이 역사를 다스리는 이는 나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없애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예언을 쭉 해주시는 가운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장면을 성경이 빼먹지 않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이 역사의 주권자가 보여지는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지 이 땅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때는 미국이 강세하기도 했다가 중국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또 러시아가 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막 인도가 막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유로화로 달러를 맞서서 싸울 것 같기도 하고 저 일본이 또 그냥 무기들을 잔뜩 사들여가지고 전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의 정권들이 막 저렇게 요동을 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의 모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진리를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의한 정권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종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마지막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시간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희망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구약에서부터요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 동일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역사 속에 확인하면서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하여지는 것이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를 분명히 가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강론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셔. 이거를 알면요.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사실 쉬워집니다. 근데 그거 굵은 거 하나를 못 잡으니까 이 디테일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굵은 줄기를 하나를 분명히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남쪽 왕국이 이 북쪽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이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등뼈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버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로 아람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예. 지금 보면 왕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우시죠? 예,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근데 이제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거를 하나를 이제 잘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열왕기상 15장 한 25절부터 열왕기상 15장 정도요. 부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을 서서히 해 가지고 지금 열왕기 하 8장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까지는 무슨 역사냐면 오므리 아합 왕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겼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버텨내려 그러는 장면들을 이렇게 대결 구도처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시돈의 그 제사장의 딸을 결혼을 하면서 범국가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 기자가 굉장히 길게 쓴다 그랬어요. 왜 길게 썼냐? 왜 망했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망했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이제 써나가다가 지금 읽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쭉 해서 이제 열왕기 한 17장까지는 남북 남쪽도 서서히 망해가고 북쪽도 서서히 망해가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시대의 역사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쪽 이야기인지 북쪽 이야기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아 역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망해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지금 16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왕이 있고 남쪽에도 왕이 있고 지금 남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 유다 왕이 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7대 이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잘 써놨어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무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장자예요. 왕권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요. 아주 잔인한 그런 못된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문을 보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니까 아합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아 이거 곧 망하려 그러는구나 그런 거 감이 금방 오시죠.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두로의 엣발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저 아달랴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족보가? 그러니까 저 여호람이 누구의 사위예요? 아합의 사위고 이세벨의 사위예요. 또 누구의 손자예요? 누구의 손주 사위예요? 오므리의 손주 사위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혈통으로 쭉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이제 우상 섬기는 일이 남쪽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이 족보를 이걸 말로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저 그림 하나를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도 곧 뭐 하게 생겼어요? 우상 섬기게 됐어요. 세상을 이기는 남자는 많은데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또 장모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특별히. 장모님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장모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남쪽 유다는 이제 뭐 불보듯이 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길로 갔다라 그래요?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갔다. 그러면서 지금 그쪽 처가 쪽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친가 쪽 얘기, 본가 쪽 얘기를 안 하고 누구의 사위야, 누구의 손녀야 이런 식으로 지금 족보를 써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보시다 보면. 예? 그러니까 북쪽 사람의 집안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열왕기하 기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게 이 18절 19절 같은데 19절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더라. 저 완전 망가뜨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랑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위에 영영토록 이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결국은 이 왕조에서 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방 나라들로 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남쪽 유다를 그냥 이렇게 끌탕하면서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쭉 역사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기근도 당하기도 하고 환난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좀 돌아와서 우상 좀 끊고 하나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역사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살고 그쵸. 할머니들은 끄덕끄덕거리시고 젊은 사람들은 뭐 여자가 아무튼 잘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놓고 여러분 뭐 기도들 하시겠지만,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기도들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망해요. 가정도 망하고요.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정말 믿음 좋은 애들이었는데, 야, 예수 안 믿는 애들이랑 결혼하더니 야, 정말 믿음 팔아먹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여자가 우선 같아요. 참 신기하게 여자가 우선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 역사는 어머니들이 중요하고,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고, 어머니들이 실력 있고, 그래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바도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아름답게 있어야지, 이게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가. 크리스천들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 생활, 어머니의 이 단단함, 꼿꼿함, 이런 신앙의 지조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가정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젊은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공부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들이 기도하세요. 엄마들이 기도하고, 엄마들이 성경 보고,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엄마들이 채워져서 그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림이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부터인가 이렇게 동남아 쪽에 선교지를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이,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한국에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도 이 다민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단일민족, 이제 이런 얘기가 거의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07년 통계로는 4만 4천 명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는 16만 8천 명이에요. 공식적인 통계가, 2012년 통계가. 16만 8천 명. 근데 대부분 어디 소냐면 50%가 중국, 몽고, 일본 이렇게 해서 오고요. 나머지는 한 38%는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제 여자들이 와서 결혼을 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좀 못됐잖아요. 아내들을 잘 사랑을 못하잖아요.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한테 따뜻하게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한이 많이 맺혀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애를 안 키우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아이들을 키워요. 대부분 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90% 넘게가 불교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끼고 자식을 키우면 어떤 세계관으로 키우는 거예요? 불교 국가야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그 동남아 가는 비행기를 타면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가는 비행기 자리가 늘 만석이에요. 굉장히 많이 타요. 한 절반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한국 아빠, 그 동남아시아 엄마, 그리고 아이,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는 우려. 이거 참 위험할 수 있는 사인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오히려 이 기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잘 품고, 다문화 가정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잘 품고, 잘 양육하고, 잘 돌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참 녹아질 수만 있다면 선교회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잘못하고 그 동남아시아 제3세계 노동자들이 한번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아주 우리가 잘 못해서 큰 상처들을 받고 되돌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실패를 또 되풀이하면 이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소망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 오히려 이게 하나님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못 돌보면서 동남아로 괜히 선교 나간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들어온 사람한테도 잘못하면서 나가서 잘하겠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이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한 사람이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걸 잘 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이렇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선교잖아요. 아니 시집간 딸이 울면서 전화하는 거랑 그 기쁨으로 전화한 거랑 영향력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제가 야, 이 유사한 거예요. 남유다가 왜 망했나? 여기서부터 망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선교의 기회로 알고 복음의 기회로 알고 동남아시아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배타적이고 저 다문화 아이들 혼혈아들 이러고 천대하고 무시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선교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말짱 거짓말인 거예요. 거기 품을 수 있어야 돼요. 16만 8천 명 2012년이니까 뭐 지금 많아져서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조선족들 동포들 고려인들 와서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선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동남아시아 선교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래서 기회를 사실 주셨어요. 잘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 여러분 이 역사도 배우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교훈 삼아야 될 메시지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나눈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3세계 다문화 가정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제3세계 다문화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아이들 잘 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들 성숙한 한국 교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민족 소망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민족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늘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